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꼭 좋은 일만 있어서 은혜가 아니라 고민되는 일이 있고 또 밤잠을 설친다 해도 또 병상에 있는 아픔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지내셨다면 그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하지만 고민과 아픔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오늘도 설교 후에 함께 다 같이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활절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들 신앙과 삶에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4월 한 달, Re, 다시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다 잊으셨겠지만 지난주에는 다시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다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귀가 따갑게 듣는 말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교회다.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모여있는 그 모임도 분명 교회이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교회는 바로 나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저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머리로 상상을 해보면 온유하신 예수님의 명성에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불같은 성질, 분노가 폭발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반면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참 재미있기도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워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더니 갑자기 어디서 구하셨는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 채찍을 가지고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그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도 있었다면 아주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양과 소가 막 울면서 성전 마당을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동전들이 시끄럽게 땅에 여기저기 쏟아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모여들고 성전 담당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뛰어들어 왔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왜 성전에서 양이나 소가 있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지 알면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는 특별히 어린 양을 제물로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아무 양이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일년된 수컷으로만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이 없을 경우에는 또 염소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은 배려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출발을 하게 됩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은 한달 전에 떠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차가 없는 그때에 몇주 전쯤에는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떠나가면서 어린 양과 염소를 끌고 그 어린 1년 된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같이 걸어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그 재물들, 그 어린 양과 염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또몇 주가 흐르는 동안 길에서 병이 들어 죽을 수도 있고, 집에서는 출발할 때 분명히 흠이 없고 아주 통통하고 좋은 그런 재물이었는데, 그런 동물이었는데, 몇 주간 힘든 여행길에 오르는 동안 살이 빠지고 또 형편없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로 처음에는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을 정작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는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그런 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 가까이 있는 베들레헴 지역에 이 목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양을 키워서 그것을 성전 순례자들에게 판매를 했던 것입니다. 굳이 양을 데려오지 않아도 돈만 가지고 오면 제사에 쓸 수 있는 양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그것도 그냥 양이 아니라 유월절 제물로 사용되기에 흠이 없다라는 이 대제사장의 인증 마크를 받은 최상품의 양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기를 노려 대제사장 가문이 이 양 제물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에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양과 동물은 부르는 것이 값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온전한 유월절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나게 비싼 그런 가격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양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면서 엄청나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또 하나님께 드릴 성전세를 바꾸면서 말도 안 되는 환전 수수료를 내며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상해버리고 울분을 느꼈을 것이고 성전과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그런 성전의 현실 속에서 과연 유월절의 구원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축제와 같은 예배가 그들 가운데서 드려질 수 있었을까요? 약자를 이용해서 배를 불리는 그런 성전에 파렴치한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성전 안에서 힘 없는 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면서 또한 이 성전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집을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정리를 해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권리가 그 예수님께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갔을 때 너무 집이 지저분하거나 더럽고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속으로 욕하고 돌아옵니다. 굳이 뭐 우리가 나서서 치워준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집이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채찍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남편을 때리면서라도 청결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의 이 분노와 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좀 되시죠?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전을 아끼시고 누구보다도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어버리면 그 성전 안에서 꿈꾸는 것 그리고 그 성전 의자에 앉아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욕망이 성전 한가운데서 피어오를 것이고 나도 저런 대제사장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저런 인생의 화려한 직책 하나 꿰차고 평생을 폼나고 멋있게 그리고 남부럽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계속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자의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나는 대제사장은 아니야. 나는 피해를 입은 예배자이지 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나를 먼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고 못난 모습을 보시면서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수하게 감사해서 왔던 그런 예배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배당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나랑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랑 같이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를 한 적이 언제였을까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은혜 말고 내가 원하는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 주었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 내가 너에게 준 가정 그리고 그 일터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계획이 어떻게 잘 될지, 이번 위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를 막아주실 것인지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만을 하나님께 듣고 싶어 할 뿐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낙심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아래에서 더 많은 소리를 더 크게 하나님께 질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모든 예배가 우리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각자가 모습은 다르지만 그분께 드려야 할 기도의 제물, 찬양의 제물이 우리의 자리, 나의 안정을 위한 하나님과의 거래가 되고,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우리의 머릿속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 복잡하기만 합니다. 성전을 통해 위로부터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는 그런 갈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내가 가진 이 문제를 단판 짓겠다라는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18절에 놀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성전에서요 당신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이런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권한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표적이라도 한번 보여줘 보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하시고,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46년이나 걸려 만든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하고 예수님을 이상한 허풍쟁이로 취급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21절, 22절 말씀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배의 기능이 마비되고 헛된 세상적 욕망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욕심의 현장,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망가진 모든 성전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가 다시 교회로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길은 먼저 그분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강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숨까지 나에게 주셨으니 더 이상 나에게 주지 못하실 것은 없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의심을 버리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뜻 안에서 나에게 응답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고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어떤 책의 서문으로 써준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존 뮤어라는 미국의 탐험가, 또 미국의 국립공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존 뮤어라는 사람이 12월 어느 날 보통 때처럼 산을 탐험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이 폭풍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산에 심겨진 참나무며 전나무, 소나무 같이 튼튼한 나무들이 마치 풀잎처럼 눕힐 정도로 아주 대단한 폭풍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존 뮤어에게는 안전하고 따뜻한 이 친구의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폭풍을 피해 편안하게 그 시간을 지내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전한 피서처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존 뮤어는 누구나 택하는 이런 방법, 또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깨버리고 전혀 고민 없이 털고 일어나 불 속으로 장작 하나를 툭 던져 넣더니 문을 박차고 나가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부는 산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 언덕에 올라가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거친 비바람, 그리고 바람의 변화와 그 변화무쌍한 소리들을 극적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소나무 하나를 발견하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높은 꼭대기 끝에 올라가 나무를 필사적으로 붙든 채로 온몸을 그 폭풍 가운데로 던져내면서 그 시간을 견디어내고 비바람을 맞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엇을 바라고 그 위태로운 하늘에 올라가 칼날 같은 바람에 온 몸을 내밀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위대한 날씨와 자연의 현장을 맛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폭풍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춥지만, 날카롭지만, 강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 소리를 체험하고자 그는 높은 곳에 올라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냥 몸으로 내어 맡기며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존 뮤어의 이야기는 요즘 피터슨 목사님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해서 매번 날씨가 폭풍이 불고 또 좋지 않을 때는 이 이야기를 아빠에게 들려달라고 해서 수없이 많이 되풀이해서 들려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느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가정에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는 아주 좋은 예가 되었고 또한 상징이 되었다라고 책에 쓰고 있습니다. 고난의 폭풍과 엄청난 비바람이 칠때 우리는 안전한 곳을 찾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도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또한 맞는 것이 기독교 영성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장 외롭고 가장 어두운 죽음이라는 시간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어 우리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어려운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도 방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또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그 시간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또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를 또한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숙한 길로 이끄는 그런 영적인 교훈 또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죽음 가운데 3일 뒤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시간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한 3일 뒤에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주이세 가지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읍시다. 내가 하고 싶은 기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먼저 구합시다. 이 시간을 견디고 부활을 소망합시다. 그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교회, 다시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현숙한 모습의 교회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